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4장 1절입니다. 말씀을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에 주의 말씀을 듣고자 저희들이 이곳에 모였사오니 성령께서 저희들의 우둔한 심령을 주장하여 주옵시고 조명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닫고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상전들에게 주는 권면입니다. 상전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바울 시대의 노예의 주인들을 뜻합니다. 사도바울이 살던 로마 제국 시대는 노예제도가 전성기를 이룬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로마 제국은 주변 나라들을 정복하기 위하여 전쟁을 많이 하였고 그러한 전쟁을 하면서 많은 전쟁 포로들을 붙잡아 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로마에 와서는 노예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서 태어난 자녀들이 또한 자동적으로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에는 그 제국 내에 노예들이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추정하기로 로마 시민의 약 20% 정도가 노예였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정도로 로마 시대에는 노예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로마 법에 보면은 노예는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고 하나의 물건으로 간주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노예는 살아있는 그러한 물건 취급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생각하기를 가축은 말을 못하는 도구이고 노예는 말을 하는 도구라 그렇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 노예들을 하나의 물건으로 여겼기 때문에 노예 시장에서 사고 팔았습니다. 그들이 노예를 거래하면서는 반드시 매매 계약서를 작성을 하였는데요. 그 매매 계약서 안에 보면은 그 노예의 나이라든지 인종 그리고 건강 상태 등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노예를 파는 사람이 노예가 병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속이고 판 경우에는 반환을 시킨다든지 또는 적절한 보상을 해준다든지 하는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노예들을 소유물로 취급하였기 때문에 있었던 그런 현상이었습니다. 이처럼 노예들이 소유물로 취급되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대단히 힘들었습니다. 노예 주인들에게 심하게 착취를 당하였던 것입니다. 노예들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하는 것은 우리가 굳이 말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다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노예들의 저항도 만만치가 않았는데요.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도망가는 노예도 있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주인의 재산을 몰래 부수기도 했고요. 훼손을 하기도 했고 또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주인을 살해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들이 발생하면은 주인들은 노예를 가두고 때리고 족쇄로 채우고 그렇게 했고 또 주인을 죽인 노예 같은 경우는 로마 제국 내에서 그 노예를 반드시 사형을 시켰습니다. 노예들의 상황이 바로 그러하였고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주인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노예들도 있었는데요. 그것은 주인에게는 노예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몇몇 노예들은 이렇게 자유롭게 풀어주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것이 로마 제국 시대의 노예 제도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바울이 상전들아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이것이 바로 당시 노예 제도 아래에서의 노예 주인을 뜻합니다. 특별히 사도가 여기서 상전들아 말하였기 때문에 이 상전들은 믿는 그런 사람이 있죠. 그래서 믿는 사람으로서 노예를 소유하고 있는 주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는 회중의 구성원들 가운데 노예들도 있었고요. 또 노예 주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예와 노예 주인들이 함께 공존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절과 2절에 보면 그것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무릎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은 노예를 말합니다. 자기 상전들에게 노예 주인이죠.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배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러니까 믿는 노예들의 경우에 믿는 노예 주인이 있는 경우를 사도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경히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런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니라. 너는 이것을 가르치고 권하라. 여기 이 말씀에 보면은 초대교회 안에 노예들도 있었고 또한 노예 주인들도 함께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서신서에 보면은 빌레몬서가 있는데요. 그 빌레몬서의 내용은 사도바울이 노예 주인이었던 믿는 사람 빌레몬에게 그의 집에서 도망하여 달아난 오네시모라고 하는 노예에 대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오네시모는 주인을 도망하여 달아났다가 사도바울을 만났고 사도바울을 통하여서 회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빌레몬서 1장 10절에 사도바울은 오네시모에 대해서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라고 하였습니다. 사도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에 복음을 전함으로 영적으로 낳은 그런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빌레몬서 1장 17절에 보면 사도바울은 빌레몬에게 부탁하기를 오네시모가 돌아가게 되면은 잘 영접해 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무로 알진대 저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이처럼 빌레몬서를 보더라도 그렇고요. 또 다른 신약성경을 보더라도 그런데 우리들이 알 수 있는 것은 초대교회 안에는 오네시모와 같은 노예들도 있었고요. 또한 빌레몬과 같은 노예 주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함께 공존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믿는 노예 주인들, 즉 상전들에게 주는 권면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다스리는 위치에 있는 모든 신자들에게 적용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높은 위치에 있으면서 아래 사람들을 다스리는 그런 위치에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오늘 이 말씀은 바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상전들은 종들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사도바울이 3장 22절부터 25절까지에서는 종들에 대해서는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라 그렇게 이미 말을 하였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상전들에게 종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를 권면하고 있는 그런 말씀인데요. 상전들은 종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다시 말하면 다스리는 위치에 있는 신자들은 그들 밑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우해야 하는가 하는 그런 질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답으로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라고 하였습니다. 의와 공평을 베풀어라. 이게 바로 그 답인데요. 먼저 여기서 의의를 베풀라. 의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사도바울은 상전들에게 의의를 종들에게 베풀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의로운 것을 주어라 이런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의로운 것이란 다음에 네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일한 대가를 정당하게 지불하여 주는 것이 의로운 것입니다. 일한 대가를 정당하게 지불하여 주는 것. 이런 대가를 정당하게 지불하여 주지 않는 것은 불의한 것이죠. 상전들은 종들에게 불의한 일을 행해서는 안 됩니다. 종들이 일을 하면은 거기에 맞는 품삯을 제공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15장 12절부터 14절까지에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년을 너를 섬겼거든 제 7년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공수로 가게 하지 말고, 그러니까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임금을 아무것도 주지 않고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양무리 중에서와 타장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이 줄지니라고 했습니다. 여기 율법에 보면은 6년을 섬긴 종이 있다고 했을 때에 그에게 대가를 어떻게 하라고요? 후하게 주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정당하고도 의로운 일이죠. 종이 6년 동안 땀 흘려 수고했는데 그를 빈손으로 가게 한다든지 또 품삯을 주더라도 터무니없이 적게 주는 그런 경우라면은 그것은 대단히 불의한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4절까지 보면은 품삯을 주지 않는 부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은 대단히 악한 자들이지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정죄를 하고 있습니다.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 재물을 쌓아두다.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이 나옵니다.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풍근에게 주지 아니한 싹시 소리 지르며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여기 부자들은 품꾼들에게 임금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런 대가를 정당하게 지불해 줘야 되는데 추수하느라고 얼마나 일꾼들이 수고를 많이 하였겠습니까? 그러나 일만 시켰지 거기에 합당한 대우를 해 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대단히 악한 그러한 부자들이었죠. 그들이 돈이 없어서 임금을 못 준 것이 아니고요. 돈이 많았죠. 자신들은 풍족하게 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노동의 대가를 지불하여 주지 않은 것입니다. 창세기 보면은 라반이 나오는데요. 그도 역시 아주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불의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야곱이 그를 위하여 많이 수고를 하였고 또 야곱의 수고로 인해서 그가 재산을 많이 늘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야곱에게 그 대가를 제대로 지불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대단히 악한 그런 주인이었죠. 창세기 31장 6절과 7절에 보면은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내에게,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열 번이나 변역하였느니라. 바꾸었다는 말이죠. 품삯을 열 번이나 바꾸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적은 것을 줄까? 아무튼 그런 고민을 하면서 자꾸 그 품삯을 갖다가 바꾸었겠지요. 대단히 인색한 사람이었습니다. 라반은 대단히 인색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보다 더 비열하고 악한 것은 없지요. 오늘날에도 이와 같은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회사의 주인들이 그 아래 있는 직원들에게 합당한 임금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직원들에게 합당한 임금을 주지 않으면은 주지 않은 만큼 자기가 재물을 쌓게 되는 것입니다. 탐욕스럽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일한 대가를 정당하게 주지 않는 것은 불의한 것이고요. 여기 상전들아 의의를 종들에게 베풀라고 말했을 때 이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정당하게 일한 대가를 그들에게 지불해 주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의로운 일이란 적절한 음식과 의복을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상전들은 종들에게 음식과 의복을 제공해 주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종들이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종들이 적당한 칼로리를 섭취하지 못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허위가지지요. 그러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인은 종들에게도 잘 먹여주고 또 잘 입혀줘야 됩니다. 잠언 27장 27절에 염소의 젖은 넉넉하여 너와 내 집사람의 식물이 되며,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너와 내 집사람의 식물이 되면, 그러니까 너의 가족들의 음식이 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요, 내 여종의 먹을 것이 되느니라. 여종도 가족만큼이나 충분하게 먹을 것을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인은 가족만을 생각해서는 안 되죠. 종들도 생각해야 됩니다. 충분한 음식을 제공해 줘야 되고요. 의복도 마찬가지입니다. 날씨가 추워지면은 두꺼운 옷으로 갈아입혀 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지 종들이 힘을 내어서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의로운 일입니다. 세 번째로 의로운 일이라고 하는 것은 적절한 휴식과 쉬는 날을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상전이 종들을 부릴 때 반드시 쉬는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쉴 틈을 주지 않고 계속 일을 시키는 것은요, 불의한 일입니다. 그건 불의한 일입니다. 잠언 12장 10절에 의인은 그 육축의 생명을 돌아보나 악인의 궁률은 잔인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 말씀은요, 가축도 주인을 잘 만나야 된다.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축도 주인을 잘 만나야 된다. 악한 주인은 가축이 쉬도록 하지 않습니다. 무자비하게 부려먹죠. 그러니까 악인의 집에 있는 가축은 생명이 짧을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나 부려먹기 때문에. 먹을 것도 제대로 주지 않으면서 일을 시키죠. 쉴 수 있는 시간을 그 가축에게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악인의 궁률은 잔인이라고 하였습니다. 얼마나 무자비한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가축에게만 해당되는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종들도 악한 주인을 만나면은 대단히 크게 고생합니다. 왜냐하면 먹을 것도 제대로 주지 않고 또 잠시 쉴 틈을 주지 않고 일을 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주인 밑에 있으면은 건강을 곧 상하게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쉴 틈도 주지 않고 일을 시키는 것은 대단히 불의한 것입니다. 주인은 종들에게 적절한 휴식을 주어야 하고요. 또 규칙적으로 쉴 수 있는 날을 제공해 주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의로운 일입니다. 넷째로 의로운 일이라는 것은 병들었을 때 돌봐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5절과 6절에 보면은 인자한 백부장이 나오는데요. 그런 자기 집에 있는 종이 병들었을 때에 그 사람을 위하여서 예수님께 나와서 고쳐달라고 이렇게 간구했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가로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여기 백부장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참 자애롭고 긍휼이 풍성한 그런 주인입니까? 자기를 위해서 예수님께 나와서 간구한 것이 아니고 자기 집에 있는 하인을 위해서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간청을 하였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이 네 가지가 바로 의로운 일입니다. 오늘 본문의 상전들아 종들에게 의의를 베풀라라고 했을 때에 그 의의를 베푸는 것은요, 정당하게 대가를 지불해 주는 것이고 또 적절한 음식과 의복을 제공해 주는 것이고 또 적절한 휴식을 제공해 주고 병들었을 때는 돌봐 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의로운 일입니다. 오늘날 다스리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바로 이것을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의로운 일을 그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근로기준법이 존재합니까? 주인들이 모두 의로운 일만을 그 아래 사람들에게 행한다고 하면은 굳이 근로기준법이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주인들이 탐심이 가득해서 불의한 일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주인들은 탐심이 많은 주인들은 밑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부려먹고 임금을 적게 주려고 하죠. 항상 그것을 연구합니다. 그러니까 근로기준법이 없으면 안 되죠. 그러나 믿는 상전들은 분명히 달라야 됩니다. 믿는 상전들은요, 법이 정한 것보다 더 후하게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법은 최소한들을 정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믿는 상전들은 그 법이 정한 거 추고 난 다음에 나는 할 일 다 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믿는 사람들은 법이 정한 것보다 더 후하게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종들에게 의의를 베푸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두 번째로는 공평한 것도 베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전들아 의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라고 하였습니다. 뉴 킹 제임스 영어 번역에 보면은 What is just, 이게 의의죠. And fair 라고 했습니다. 이거 공평한 그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평한 것이란 과연 무엇인가? 두 가지로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부지런한 종에게는 보상을 해주고 게으른 종은 책망하는 것이 공평한 일입니다. 상전이 종들을 다스리면서 부지런한 종과 게으른 종을 똑같이 대운다면 그것은 불공평한 일이죠. 그것은 지혜로운 그런 처사가 아닌 것입니다. 종들 가운데는 성실하게 일하는 자들도 있고요. 또 눈치를 보면서 게으르게 일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성실하게 일하는 종들은 주인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변함없이 자기를 묵묵하게 감당하지요. 그래서 그렇게 성실하게 일하는 종들이 많으면은 그들의 수고로 인해서 주인의 재산은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인은 그러한 성실한 종들을 잘 분간해내서 그들에게 칭찬해주고 그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해주어야 하고요. 또 게으른 종들의 경우에는 그들을 잘 간파해내서 그들에게 쏘고만 안 되겠지요. 잘 간파해내서 그들을 책망을 해야 됩니다. 어떤 종들은 주인이 보는 앞에서는 아주 열심히 일하는 척하지만은 주인이 없어지면은 곧바로 일손을 놓지요. 그런 꾀가 많은 그 게으른 종들은 불러다가 야단을 쳐야 됩니다. 그게 공평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부지런하게 일하는 종이나 게으르게 약삭 빠른 그런 종이나 다 똑같이 대우해 준다면은 그것은 그 공평한 것이 아니고 나중에 종들 사이에도 그런 그 주인의 처사로 인해서 불평불만이 생겨나고 분위기가 좋지 않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게으른 종들은 불러다가 야단을 쳐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4, 45절에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노비를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이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신실치 아니한 자의 받는 유례 좌린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방탕한 종은 이렇게 호되게 야단을 쳐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공평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종들을 편애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밑에 일하는 사람들을 편애하지 않는 것, 이게 공평한 것입니다. 어떤 종들은 그냥 무조건 우호적으로 대하고 또 어떤 종들은 무조건 싫은 감정을 가지고 대하는 것은 대단히 좋지 않은 불공평한 일입니다. 주인은 절대적으로 어느 누구를 편애하지 말아야 됩니다. 요 두 가지가 바로 공평한 일이죠. 부지런한 종은 상 주고 게으른 종은 징계하는 것, 또 종들을 편애하지 않는 것, 이게 공평한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상전들에게 바로 이와 같은 의와 공평을 베풀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의로운 일을 행하고 있습니까? 또 공평한 일을 행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마땅히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가운데 다스리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마땅히 이렇게 행하여야 합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고넬료가 나오는데요. 참 그는 대단히 선한 그런 상전이었습니다. 그는 군대의 백부장이었는데요. 대단히 높은 지위에 있었죠. 그러나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였습니다. 그는 경건하였고 많은 사람들을 구제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과 2절에 그에 대해서 가이사라의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대라하는 군대 백부장이라 로마 군대 백부장입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라고 하였고요. 22절에서는 저희가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고넬료가 이런 사람입니다. 여기 성경이 기술된 것만 보더라도 그가 그의 집에 있는 종들에게 어떻게 행하였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지 않아도 압니다. 그는 그의 종들에게 분명히 의와 공평을 베풀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다스리는 위치에 있다면 고넬료와 같은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훌륭한 상전이었다고 말할 수 있는 분은 그 유한양행의 창업주였던 유일한 박사입니다. 여러분 모두 알고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는 사심이 없었고 직원들에게 아낌없이 주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유일한 박사는 그의 부친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가정에서 그가 자라날 수 있었고요. 그가 9살 되었을 때에 그의 부친이 선진 문물을 많이 배우라고 하면서 유일한 박사를 미국으로 보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릴 때부터 미국에 가서 미국에서 공부를 했고요. 네브래스카 주립대학교 또 미시간 대학교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마치고 난 다음에 개인적으로 그곳에서 사업도 해봤지만은요, 결국에는 이제 한국으로 들어와서 유한양행을 설립하였습니다. 유한양행을 설립하고 난 다음에 평생 기독교 정신에 입각해서 그 기업을 일구었는데, 나중에 유한양행이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크게 발전하고 성장하였습니다. 유일한 박사는 아주 선한 그런 주인, 상전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소유한 회사 지분의 상당 부분을 나중에 종업원들에게 넘겨주었어요. 그래서 종업원 지주제인가 하는 것을 최초로 한 그런 사람이었고, 또 죽을 때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전 재산을, 나머지 재산을 모두 유황공고재단에 기증했습니다. 큰아들은 미국에서 아마 공부했기 때문에, 그냥 대학 시켜줬기 때문에 그 정도로 만족해서 네 갈 길을 개척하라 했고, 딸에게는 한 5,000평 정도 땅을 갖다가 물려준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 딸도 나중에 그 값어치 되는 한 200억 정도 되는 땅을 다 또 기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그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다 사회의 재산을 환원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유일한 박사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한 가지는요, 아래 사람들에게 의와 공평을 베푼, 오늘 사도바울이 온 본문에서 말한 것을 실천한 그런 사람이다. 이것은 분명히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다스리는 위치에 있다면 바로 그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불의한 일을 행하는 상전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또 불공평한 일을 행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의의와 공평을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베푸는 선한 주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상전들아 의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라고 하고,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그 이유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니다. 이게 바로 그 이유인 것입니다. 왜 상전들은 종들에게 의의와 공평을 베풀어야 됩니까? 그 이유는요, 하늘에 그들보다 더 높은 상전이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상전들이 항상 잊어버리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것이죠. 자기 자신들이 제일 높은 줄로 생각합니다. 자기 자신들이 제일 높은 위치에 있다고 그렇게 착각을 하는데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 바로 위에, 그들 위에 더 높은 분이 계시죠. 그분은 하늘에 계시고, 그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인 것입니다. 근데 이 에베소서 6장 9절에도 똑같이 상전에게 주는 권면의 말씀이 있는데요. 거기도 보면은 하늘에 너희의 상전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한 가지 더 덧붙이는데요. 무엇을 덧붙이냐면은 그에게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니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덧붙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9절에는 상전들아 너희도 저희에게 이와 같이 하고 공갈을 거치라. 이는 저희와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골로새서에는 그저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있다 라고만 이야기했는데요, 에베소서에서는 거기에다가 하늘에 계신 상전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 라고 그렇게 덧붙여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하늘에 계시는 상전이신 예수님 앞에는 노예나 노예 주인이나 똑같다는 말입니다. 노예나 노예 주인이나 똑같다. 그러니까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눈에는 노예나 노예 주인이나 똑같이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임금이나 신하도 똑같이 보이고요. 기업의 회장이나 말단 직원도 똑같이 보입니다. 우리 인간들의 눈은 하나님의 눈과는 전혀 달라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면서도 서로 간에 얼마나 재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부르는 호칭도 다르고 또 인간 세계에는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있고 국무총리, 그 다음에 밑에 내려가면 장관, 차관, 그 다음에 계속 내려가지요. 또 판사, 검사, 의사, 회장, 차장, 부사장, 또 사원, 이런 식으로 그 부르는 호칭들만큼이나 계층이 많이 있고 또 그 계층 간의 벽들도 아주 높습니다. 그리고 서로 구분하고 서로 질투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눈은 전혀 우리 인간들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동등하게 보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여러 가지 그 계층으로 다 보이죠. 야, 저 사람은 재벌 회장, 굉장하구나. 야, 저 사람은 권세가. 아, 저 사람은 말단 직원, 뭐, 별 볼 일이 없는 거 아닌가. 저 사람은 이렇게 멸시하기도 하고 그냥 부러워하기도 하고, 우리들의 눈에는 뭔가 이렇게 계층들이 구분되어져 있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그런 계층의 구분이 없고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그저 다 똑같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피조물로 보이죠. 본인이 창조하셨으니까 하나님 본인이 그저 피조물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은 죄인들로 보이죠. 그저 죄인들로 보이거나 피조물로 보이는 것입니다. 청교도가 말한 대로 하나님은 자신이 만든 피조물을 존경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설 때에 임금이라고 더 나은 판결 받는 거 아니고요. 거지라고 더 나쁜 판결 받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육체의 상전들은 반드시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바로 자신들을 심판하실 더 높은 상전이 하늘에 계시다는 사실인 것이지요. 그래서 만약에 육체의 상전들이 종들을 의와 공평으로 다루지 않고 가혹하게 불리하게 다룬다면은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그러한 사람을 대하여 참으시겠는가 하는 것이죠. 냉혹한 상전들을 예수님께서 수수방관하고 그대로 내버려 두실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만약에 불의하게 행한다면은 그냥 두고 보시지 않을 것이다. 그런 의미가 여기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경고의 말씀입니다. 자기 종들을 긍휼이 없이 냉혹하게 다룬다면은 나중에 그 자신이요 하늘에 계시는 더 높은 상전으로부터 반드시 그와 같은 대우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3절에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종들에게 긍휼을 보이지 아니한 상전들, 종들에게 의와 공평을 베푼 것이 아니라 불의와 불공평을 베푼 그런 상전들은 가혹한 심판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의 심판자이시죠.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33절까지에 보면은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이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한 것 같이 하여 양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판결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판결해서요. 그 결과에 따라 어떤 사람들은 영원한 지옥으로 보내고 어떤 사람은 영원한 천국으로 그렇게 보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상전들은 육체의 상전들은 이러한 심판자 되시는 주님이 하늘에 계심을 잊지 말고 밑에 있는 종들에게 의와 공평을 반드시 베풀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믿는 상전들은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믿는 자들은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이미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사랑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종들에게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보여주고요. 또 의와 공평을 반드시 베풀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종이나 상전이나 차별이 없다는 것 반드시 기억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상전과 종의 차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이 오기 전까지입니다. 노예와 노예 주인이 그들에게 죽음이 오기 전까지는 차별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요, 죽고 나서 하나님 앞에 서면은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은 그저 벌거벗은 한 인간으로 모두가 서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믿는 상전들은 이러한 진리를 기억하면서 그 밑에 있는 종들에게 의와 공평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상전들이 바울의 권면을 좇아서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잘 베풀면요, 종들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특별히 상전들에게 주는 권면을 저희들이 배웠습니다. 오늘날 다스리는 위치에 있는 믿는 성도들이 의의와 공평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